오늘도 이렇게 벌써 4월인데 이 4월의 첫 토요일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또 깨우쳐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쪽 마음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만 가지고 일이 잘 될까 하는 기도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기도만 해서 이게 일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말씀이고 두 번째 내용은 9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교 말씀이 두 번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포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못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불쌍한 홀로 된 여인이 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말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박대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니까 끝내는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의 소원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으실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악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의 간구에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허락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니까 집요하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 찾아와서 간구했던 이 사람에게 이 재판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삶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지경이 됐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와서 구하고 두드리고 만날 때마다 호소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실함이 있느냐, 정말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순서를 때우고 체면처럼 나와 앉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고 다 그것 자체들이 다 순종하는 믿음이었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절실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객제 생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강 건너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내용도 역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기도의 절실함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절실함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독일 본 대학에서 유학하는 젊은 목사님이 부부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학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독일에서는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절대 할수 없고 그래서 이게 생활비 자체도 어렵고 했는데 어디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실시하는 장학금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추천서를 간절한 말로 잘 쓰고 해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추천하신 그분이 선정되었습니다고 연락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학생을 선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안 도와주면 금방 죽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 자기는 이거 아니면 더 이상 공부 못하고 짐싸 들고 와야 되고 뭐 너무 절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거절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심사위원들이 다 줌으로 면접을 했는데 다 만장일치로 그분하기로 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절실하면 감동이 되고 절실하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절실함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실한 마음의 기도를 간절하고 집요하게 할 것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지만 그런데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이 절실함을 예수님께서는 절실하고 간절하고 집요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실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첨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할 때 절실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의 기도회들은 간절하고 절실함이 배어 있는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9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교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근엄하고 모양이 좋고 그렇게 잘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서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고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면에 나서지도 못한 채 성전 뒤 구석자리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고 훌쩍거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기도에 있어서 겸손의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겸손함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함이란 사람 누구에게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사람이면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거만한 말을 하게 되고 태도가 그렇지 못하면 실제로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긴 맞긴 한데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 가지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닫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후에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도 겸손에 대한 도리를 많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의 방도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자기를 낮추시는 비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가져야 될 마음의 등복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에 있고 이 겸손함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겸손함의 표본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십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다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구별된 생활을 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정갈하고 구별된 일상생활을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종교의 오리지널한 그 전통 원본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스라엘 종교의 원형이다. 그걸 우리가 전수받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신들을 채근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하나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의 내용을 유지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감당하는 건 대단한 정성이고 노력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하하고 폄훼하고 경멸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냥 자신이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좋은 것이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아닙니다. 저 세리처럼 나는 아닙니다 하고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때 그 거만함이 영적인 오만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낮출 수 없는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총회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에 나갔는데 그에 마침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양보를 해서 다른 후보 혼자 후보가 된 거예요. 총회장 선거를 나섰는데 혼자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선거운동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혼자 나왔으니까 저 손목사 교만하다고 자꾸 말이 이제 제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지도 않고 뭐 밥도 안 사고 뭐 그런다고 교만하다고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그래도 혼자 나왔을 때라도 이 금권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실천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본을 좀 보이면 좋겠다 해서 꿋꿋하게 그걸 지켜나가는데 자꾸 교만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 인사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겸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좀 크니까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마주 보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를 들고 서보면 이 사람 아직도 이러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또 교만하다고 또 인사도 거만하게 한다고 또 그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인사할 때 허리가 숙여지는 데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구두끝이 닿도록 그냥 허리를 숙일 수 있는 데까지 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좀 길이 잡혔다고 여러분, 겸손한 것은 나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나 자칠 수 있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 설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만 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까지 내려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낮추어 주님께 순종하는 이 겸비한 모습의 기도가 우리의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사실은 늘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친 사람이니까 그 세금 거두어서 자기 나라 하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민족 정신으로 봤을 때도 매국노처럼 보였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하는 것이 도덕적인 죄도 그들에게 있고 이러지는 미움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죄인 그러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창기들이고 남자들에게는 세리다 그렇게 말할 만큼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편에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해 달라는 말, 기도 들어달라는 말 다 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만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 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슴 치는 일이 내 사정이 서러워서가 아니고 내 사정이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내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치 못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허리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내 능력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기대를 다 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 모든 일에 100%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능할 뿐입니다. 나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100%를 맡겨드리는 이런 겸비한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교해서 월간 가질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생각을 하지도 말고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만한 생각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야곱처럼 잡복강가에 몸부림치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절실함, 정말 절실함, 그리고는 믿음, 그리고는 겸비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비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